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는데요. 시편 117편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117편, 118편 이렇게 두 편 여러분들과 나누면 될 것 같으네요. 이 117편은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계속 나누었듯이 할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편에 속하죠. 할렐의 시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3대 명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러한 3대 절기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시편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 잔을 7번 돌리고요. 돌릴 때마다 모인 사람들이 이 시편들 가운데 한 해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시편 113편이나 114편이 식사 전에 불려졌고 117편과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려졌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순서로 불려졌는지 사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 시편들이 불려졌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그들이 맨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가장 짧은 시편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아주 간과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번 보시죠.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말이죠. 2절을 봐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정말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표현은 명백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이 모든 대륙에서 그리고 각 나라에서 함께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주로 섬기게 될 미래를 내다보고 이러한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기운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너희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모든 교회들이 힘을 이곳에 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젠가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같은 성경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렇죠.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그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참다운 영광과 경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다음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 모든 사실들이 언제 성취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답변이 이 짧은 시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까요?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겠죠.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실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날은 환난 기간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자기 왕국을 세우실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겁니다. 그 놀라운 내용을 선지자 미가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7장 20절, 미가서 7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랬거든요. 54장 7절로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편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미래의 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사실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뭐라 그럴까 예루살렘 공회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예언이 왜 성취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공회의 끝에 보면 선지자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일, 즉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하시는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그런데 여기서 이후에란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15장 15절로 17절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본 시편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좀 더 완벽한 그 찬양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바로 그때의 온전한 완성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117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놀라운 시편입니다. 이것은 시편들 가운데 있는 뭐라 그럴까요?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원자폭탄과 같은 정말 수소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8편으로 넘어가 보죠. 이 118편은 할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본 시편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던 시편이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뭐랄까 격식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요. 뭔 격식이 갖추어져 있겠어요. 그렇지만 슬프고 두려우면서도 기쁨과 기대에 찬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주님은 부스러진 조각들을 이렇게 치우듯이 깨끗하게 세워지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면서 이 양, 이 마시는 포도주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은 그 두려웠던 밤에 그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노래가 이 시편 118편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유월절 잔치 때 그 잔이 일곱 번 돌려졌다고 말을 하거든요. 일곱 번째로 그 잔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들과 더불어 새롭게 그 잔을 마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자기가 구원의 잔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잔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잔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주님은 그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잔이 닳도록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자, 1절에 3절 보고 우리 찬양 함께 나누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송 전에 1절에서 3절 보았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절로 6절을 볼게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주님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신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요 내용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내용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고백이시죠. 내게 두려움 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 그 다음에 7절로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러분은 사람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이것은 배워야 할 놀라운 교훈입니다. 아, 유명한 그 미국에 있는 한 그 변호사가요. 아, 참 이분은 아주 뛰어난 판사를 지낸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에는 나의 신앙생활이 거의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쳐다보았고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 매기 목사님이 시편 기자의 이 설명을 이제 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을 만한 변호사였고 판사를 지낸 분인데 그건 믿을 만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진짜 신뢰하는 것이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죠.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라는 표현은 로마는 여러 족속들이 섞여서 이루어진 나라이거든요. 이 로마인들이 주님의 그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되잖아요. 결론은 로마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의 명을 받은 빌라도가 그런 언도를 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주님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그 민족의 멸망이 운명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날이 세심바된 것이죠. 이제 그 구원과 재앙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이클 속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곤 하는 것이죠. 14절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놀라운 부분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찬양을 봅니다. 이 구원의 노래이죠. 어떤 노래인가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 밖의 사실도 있어요.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생존하리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세상의 나라들을 불러 내시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과 같이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문은 뭡니까? 그 문은 우리 주님이시죠. 목자도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1절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구절에 나오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로 가보세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날은 하루 24시간의 날을 말함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날이라는 표현은 한 시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늘날을 자동차 시대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24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정하신 날, 곧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미 2000년이나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여호와라는 부르짖음을 듣게 되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호산나. 자, 25절로 2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구절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을 때 인용하신 구절이란 말씀이죠. 여기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27절을 볼까요? 118편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의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기간 동안 우리는 꽃처럼 활짝 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귀할까. 정말 우리 소망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엎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고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감사로서 찬미와 찬송을 돌리는 것, 이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